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복음이라면 전 세계를 능히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이 복음이라면 전 세계에 살릴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직 하나님만 믿고 겁없이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약 8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미국 마이애미부터 시작된 그 걸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한 100개국 정도의 제자들을 찾게 되었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쿠바에는 지금까지 8번 정도 들어갔는데, 쿠바에서 찾아진 한 분의 목회자를 통해서 그분은 나사렛 교단의 전도 전체를 맡고 계신 분이었고, 신학교 교수였고, 23년간 86개를 세우신 굉장히 귀중한 분이셨습니다. 이 아놀드르 목사님이란 분을 이제 집회를 통해서 이분이 참여하게 되었고, 집회 끝나고 나서 찾아와서 본인이 받은 메시지를 나누면서 정말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정말로 내 나라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셨고, 그래서 이분이 그 나라를 살릴 제자가 맞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도왔습니다. 그 이후에 짧은 기간 동안에 21개 교단의 사람들과 연결이 돼서 제가 또 21개 교단의 사람들과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그 21개 교단의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은 후에 21개 교단의 사람들이 다 당신의 교단으로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뭐 제가 일단 뭐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럴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더 들어올 때는 쿠바 인근에 있는 여러 중남미 제자들과 같이 들어오겠다. 그래서 쿠바에 16개 주 전체를 살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분들이 오케이를 하셔서 이제 한달 후에 다시, 한 1년 후에 중남미에 있는 찾아진 제자들, 또 한국 팀에서 한 70여 분 정도가 들어가서, 이미 쿠바에 찾아진 제자들과 함께 16개 주 전체를 상대해서 집회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빠져나왔고, 한 4개월 후에 이 아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나와서 그간에 있었던 쿠바에 보고를 했습니다. 약 100개 교단 이상이 복음으로 함께 일어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교단이 협의한 게 아니라 그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100개 교단에 속한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교단의 벽을 넘고 지역의 벽을 넘고 같이 연합해서 쿠바 복음화를 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제 쿠바 전체 16개 주 중에 168개 도시가 있고, 그 168개의 도시를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다 찾았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쿠바의 제자들과 또 여러 중남미 제자들과 함께 카리브해 여러 섬나라, 한 10개 섬나라에 들어가서 제자를 찾고 또그 섬나라를 돕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라가 살고 대륙에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충분히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를 제자를 찾았고,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대륙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전했던 내용을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쭉 풀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만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먼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풀어낼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은 그리스도의 의미를 계속 새기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어떤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했고,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문제가 와서, 모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태 가운데, 지금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렀음에 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결국 인간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인류사에 있는 또 지금 인생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든 문제를 소급해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의 배경에는 죄가 있고 사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이라고 한 것이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그 이름이 주어졌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즉, 메시아라고 할 때, 그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직분은 인간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는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로 이미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거의 다 이 세 직분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왕에 대한 기록, 제사장에 대한 기록,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이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직분자로서의 메시아,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메시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우리가 인간의 어떤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것을 잠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 하나님과 단절할 수 있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는 원인 제공은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죄인과 함께 있을 수 없으십니다. 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실은 죄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큰 문제입니다. 이 죄는 절대로 인간 스스로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착한 사람입니까? 얼만큼 착해야 착한 사람입니까? 또 나쁜 놈은 얼만큼 나빠야 되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 착하고 나쁜 것이 인간의 어떤 행위라고 얘기한다면 결국 인간의 행위로 천국을 갈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가고,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결국 죄가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그만큼 사실은 심각합니다. 죄의 정의 또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는 원래 죄인의 상태에서 나와신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자체, 죄인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경 원죄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죄인입니다. 들어온 곳에서 계속 나쁜 안 좋은 악취가 나는 것처럼 악취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악취를 내는 그 들어온 것 자체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안타깝게 이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얼마나 슬픈 구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또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게 대리 통치자의 권세를 주시고 영적인 존재와 왕적인 존재와 모든 축복을 다 주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당신이 사랑하시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어떤 선으로서의 언약을 허락하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축복을 더더욱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언약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언약을 지킴으로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아니한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얘기인데 그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터무니없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사단의 속삭임 때문에 속임수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기 15장 31절은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악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되 온전히 끊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하는 이 죄가 불법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이 죄의 배경은 항상 언제나 사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죄는 불법이고 죄는 불순종이고 그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됩니다. 그 죄의 원인에는 욕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또 항상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죄를 범하게 되어졌고 그 죄의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죽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죽을 겁니다. 죄는 세 가지 죽음을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는 먼저는 우리 영혼의 영적인 죽음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자체,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곧 영육간의 분리로 나타나는 보통 일반적인 의미에서 죽음이 또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심판에 그래서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동반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만큼 죄는 치명적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실제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죄는 사망을 반드시 낳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보통 로마서 3장 23절을 이해할 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범하는 일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뭐 도둑질을 했다, 무엇을 했다, 무엇을 했다, 육신적인 죄 좋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 성도들 중에 이 죄의 심각함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왜 그러냐면 비단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보통 그래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경건하고 뭐 착하다고 하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것의 심각성을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괜찮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 정말로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느끼는 그런 케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를 들면 모든 사람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큰 범죄를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렇지 내가 죽일 놈이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뭐 더 죄를 깨닫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죄의 심각성이 지금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이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 건지, 죄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하물며 드러나고 있는 것이 조금 남들에 비해서 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평가할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냄새가 좀 덜 난다? 아닙니다. 우리 속에 어떤 게 있냔 말이에요. 어떤 게? 그 더러운 것 때문에 그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그 더러운 것 실체는 불신자 우리가 사실은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 죄가 우리 주님을 죽였다. 이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 알아야 됩니다.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결단코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솔직한 얘기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친다. 저는 불교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남긴 글은 굉장히 죽기 전에 양심적인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에베레스트의 어떤 열배를 상징하는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등산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가 바다처럼 찰랑찰랑 거려서 넘는데 수미산을 넘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그 문구만 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시편 38편 4절에 믿는 모습이 그 얘기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시편 40편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도 볼 수가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죄가 이렇게 큰 것이었네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계속 몰고 갑니다.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 넘쳐서 계속 몰고 갑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인생들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기는 그냥 발견하지도 못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드러내는 것만 가지고 죄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심각하게 드러나면 죄 지었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감각들이 무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얼마나 크게 볼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건 머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공부해서 주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혈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죄가 얼마나 큰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 그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서는 성경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죄인인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얘기할 때도 그런가 보다 였어요. 아니, 큰일 났구나.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만큼 큰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만큼 그런 큰 죽일 놈이구나. 내 죄가 이렇게 크구나라고 발견되어졌을 때 네 죄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고 얘기할 때는 큰 메시지가 되고 그 앞에서 눈물이 나고 그것 때문에 감사가 됐습니다. 내 죄가 별로 문제, 얼마도 아닌데, 예? 그 얼마 안 되는 건데, 그거 해결해 줬다고, 이게 감사하냔 말이야. 근데,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다고 할 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야. 얼마나 감사하면,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들들들들 메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내가 이걸 해결해 줬어. 우리 아이가 말이 지금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를 해결 못해서 눈물뿌리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보던 누군가 와서 그 병원비를 해결해 줘.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버스 탔는데 이렇게 동전 100원짜리가 하나가 없는데 옆에서 누가 도와줬다 감사하긴 하지만 그건 그렇게 무릎 꿇을 일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발견하냐에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와 감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죄의 발견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계시의 차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해달라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제시해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직 피만이 죄를 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죄 없는 자의 피가 없으니까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단회적으로 해결해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물들의 피가, 짐승들의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얘기합니다. 그 엄청난 피들이 흘러간 거예요. 백성들의 죄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피만이, 죄 없는 자의 피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누군가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거란 얘기죠. 인간은 처음부터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때만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각근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그가 죄 자체가 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온몸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죄의 대가인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신 겁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피를 드리는 메시아 말고는 없습니다. 생명을 드려서 죄 없는 자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피를 드려서 자기 목숨을 드리는 그것 말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예언한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메시아냐?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면서 이는 그 예수 이름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 자체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많은 반복되는 수많은 어떤 증상들로 나타납니다. 경제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고생이 너무 많은 문제들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문제를 소급해 볼 때 결국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가 이해되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지금 21세기를 막 살아가고 있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 얘기하면서 영적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배경이 죄라고 하는 말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숨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과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원래의 존재를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대안들이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대안은 없습니다. 예.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메시아입니까? 누가 이런 그리스도라냔 말이요. 성경은 시종일관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발견되고 계시되길 바라고 그 복음이 정말로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